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7강을 배웠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털을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배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파가 자꾸 나뉘고 있잖아요. 이게 파가 나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초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맞아요.
터가 건강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건강한가? 이런 생각이
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18강도 가면 진짜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하자고 한 이유는 네. 고전을 면치 못하게 만든 고린도전서 오늘 강의를 마지막
종강
시간이에요.
아, 종강에서 너무 기뻐서 그런 거죠. 이게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8강 그리스도의 일꾼.
자, 오늘 말씀은 이 평가에 대한 말씀, 판단에 대한 거.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 사역자들은 평가. 사실 이 평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하는 평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네.
신실성.
고맙습니다. 아주 오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랬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역자.
사역자들.
사역자들. 오늘 얘기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네.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성.
개역 개정에 보면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충성.
자, 그러면 바울을 비롯한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사역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네.
이게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말은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서번트라고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종을 얘기하는, 주인을 섬기는 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역자들은 각각 다르잖아요.
네.
사역자들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것이 없고 다 공동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고 청직이다.
네.
이런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사역자가 얼마나 세상 지혜가 탁월하고 풍채와 언변이 준수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냐에 달려있다. 이제 오늘 사장이 말씀하려고 한 주제가 고스란히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섬길 때에도 이런저런 판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모에 대한 판단.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개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또 성품에 대한 판단. 따뜻하다 차갑다 뭐 이런 판단.
성격이 급하다.
그다음에 또 능력에 대한 판단.
네.
뭐 조직력이 뛰어나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다양한 판단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네. 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최후 심판 우주적인 대법정에서 공의롭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심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심판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판단, 평가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질문하다, 검증하다, 면밀히 조사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평가,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아,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못해 마음이 따뜻해 뭐 차가워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아다녔겠죠. 네. 그죠? 네. 또 아블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아주 말씀수도 좋고
유창하시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또 순식간에 엘리트 교인들 그 지성적인 교인들을 또 순식간 매료시키고 네. 거기든 다양한 판단 평가들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사역자에 대한 평가는 네 가지 평가가 있다는 네. 첫 번째 평가는 무엡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
고린도 교회 평가. 이 평가는 내부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요?
내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사역자에게 하는 평가.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의 평가. 이거는 외부 평가죠.
교회 밖에.
네. 교회도 어떤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 안에 사역만 하지 않고 바깥 사역도 같이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무슨 모임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맡을 수도 있는데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인들이 내리는 바깥 평가 외부 평가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내리는 평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성이 있잖아요. 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뭔가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걸 자꾸 가리려 하고 이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독일말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개 비센인데 개라고 하는 말은 다라는 말이
다.
비센이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양심은 누구나 다 안다는 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깊은 마음속에 이게 지어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역자들도 교인들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양심은 떳떳해 깨끗해 당당해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이 깨끗하고 당당할 때는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평가가 있는데 맨 마지막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고는 평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네,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네. 절대적인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평가는 다 상대적이야. 그거는 최종적으로 믿을 만한 게 못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에 휘둘려가지고 인기나 성공이나 박수갈채나 이런 거 휘둘려가지고 막 박수치면 우쭐거리고 누가 또 질책하고 책망하게 되면 착 가라앉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평가만이 절대적이라는 네.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 가장 이제 재미있는 게 양심에 대한 양심이 내리는 평가거든요. 네.
양심.
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다.
이 말씀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강준 학생?
진짜 죄를 안 짓고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반대로는 양심 생각 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약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너무 높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어떤 건?
기준이 나한테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양심은. 맞아, 맞아. 근데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닐까요?
아유, 우리 이주 학생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 말씀이
올바르겠습니다.
가장 학구의 열이 많고 가장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게 없다는 말은 당당하다는 말이야. 깨끗하다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질책하고 바울을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 끼는 일 하지 않았어. 당당해.
당당하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나 내가 양심에 거리 낄 것이 없고 당당하다고 해서 내 양심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양심이 너 괜찮아 걱정 마 이렇게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양심이 나를 의롭게 한다면 양심이 또 하나의 공로주의가 될 수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다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았어. 이게 그 유명한 이신칭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양심까지도 공로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아무리 당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맨 끝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이 당당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는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양심도 잘못될 수가 있고
그렇죠.
양심도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4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종이라고 했어요. 일꾼이고 또 청지기, 관리인에 불과하거든요.
네.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다 종들이에요. 주인은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렇죠.
그가 서 있는지 넘어 있는지 서느냐 넘어지느냐는 주인이 판단할 문제지.
그렇죠.
같은 종인 주제에 남의 집 주인 밑에 있는 종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판단 평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교인들의 내부 평가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외부 평가도 중요하고 자기 양심의 평가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역자는 그런 평가에 휘둘리면 안 된다.
네.
잘한다고 막 박수갈채하고 뭐 인기 올라가고 접속수, 조회수 요새는 무슨 유튜브 만들어서 조회수가 막 높아지면 무언화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조회수가 너무 낮으면 아유 나는 이게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실망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바울사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자기 양심이 내리는 평가 판단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판단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이 판단 평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 부흥이 안 돼 늘 어려워. 그렇다면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아, 나는 왜 이러지? 목회 실패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죠?
어, 그럼요.
또 교인들도 그런 평가를 내리고 세상 사람들도 개척교회를 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왜 저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성장 안 돼? 또 평가를 내려요. 네. 또 자기 양심마저도 아유, 나는 뭔가 좀 부족한가 봐. 나는 뭔가 은사가 없는가 봐. 이게 좀 자조적인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그때에 헬라말로 토테라고 하는 말이고 토테. 하나님으로부터 아포 투 대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포 투 대우.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최후의 심판.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세상 끝날에? 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포 투 대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판단, 평가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말라. 조금만 성공을 거두어도 박수 갈채를 이렇게 받게 되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또 우리가 우쭐할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일이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고 비난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후 평가, 최후 심판 이게 중요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최종 심판만이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많잖아요. 네.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어둠 속에 꽁꽁 묻힌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모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마음속의 생각이 뭘 얘기할까요? 마음속의 생각
양심
마음도 생각이고 생각도 마음인데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안에 있는 생각
어렵다.
가장 내밀한 심층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거는 정신분석가들이나 뭐 심리학자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인데요. 비밀스러운 곳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인들이 내는 평가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라든지 자기 양심이 내리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아니죠.
오직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다 환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 속의 마음 생각 속의 생각 이거는 그 유명한 정신 분석가도 심리학자도 정신과 의사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깊이 꽁꽁 묻혀있는 그 마음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네. 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자꾸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렇죠. 바울은 만나보면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시원찮고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아주 신수도 잘하고. 환하고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설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아이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양분한 양대 산맥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을 것이다. 아. 서로 경쟁하는데 네. 이제 이게 세상 지식이나 지혜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바울이 이제 이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아볼로파 사람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근데 참 지금 이 성경에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 됐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볼로가 혹시라도
편지를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게 좀 균형이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그 전화 통화할 때 그 전화 거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반반씩 처리를 해가지고 네. 시청자들은 양쪽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같은 이런 편지는 바울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네.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몰라요. 네. 이것도 이제 바울이 또 어떻게 아볼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네. 그래서 바울의 일방적인 어떤 독백 같은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잘 분석해 보면 고린도교 상황도 알 수 있고 아볼로가 어떤 사람 추측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강준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아볼로서 같은 무슨 편지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들어봐야지 우리가 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언변이나 뭐 외모나 이게 바울보다 아볼로가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제 아볼로가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봐라. 나도 말씀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한 것도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파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텐데 지금까지 정화봤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울과 아볼로 같은 분들은 이제 귀한 분들이니까 그런 파벌 조성하는 걸 원치 않겠죠.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럴 때 나를 중심으로 파벌 만들면 안 된다. 십자가 달지 예수님 바라봐라. 아마 아볼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원치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겨냥해서 그들의 자랑하고 허세에 직격탄을 날려요. 여기 보면 풍자 그 다음에 역설 반어법이 넘쳐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 첫째,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부어줍니까? 네. 뭐 여러분이 누가 대단하다고 여깁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방언의 은사, 예언의 그렇죠, 은사, 그렇죠. 온갖 넘치는 은사다.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선물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잘나가지고 얻은 거냐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야, 찔린다 찔려.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받은 건데 주시는 분께 감사하고 주시는 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허세와 자랑에 휩싸여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벌써 배가 불렀다는 이게 벌써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어떤 최후 심판 때가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서 벌써 배가 부르고 벌써 부자가 되고 됐네. 벌써 왕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 그래서 이 맨 끝머리에 있는 말씀 비아냥거리는
비꼬는 거죠.
단어법이죠.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면 좋겠습니다.
너 덕분에 나도 왕노릇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한 어떤 최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오실 때만 가능한 건데 이미 이 지상에서 이미 다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미 벌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사이에 끼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아니.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만 있어요? 이미만 있고
있죠.
아직 아니는 없는 거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것은 없고 이미 벌써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허세를 부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 2, 3, 4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 예수 믿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고린도 이 전서 1, 2, 3, 4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으로 방향을 우리 바꿔줍니다. 자, 고린도전 4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사형수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고, 네.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천사들에게까지도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 우주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 4장 13절 후반부를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아주 격한 표현이에요.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헬라어 수사법에서 가장 굴욕적인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요.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오물덩어리.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까지 전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부터 1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영광의 신학에는 십자가 신학에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약한데 고린도 교회는 강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광을 누리는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천대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고난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벌써 부자나 된 것 같고 왕자리 올라간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현세에 아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 때문에 하고 안에서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와, 어렵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네. 국민으로서 받아 누릴 어떤 권리나 복지 혜택까지 다 받아 누리는데 국가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아요. 손해볼 각오하지 않고 애국심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네. 기쁨이 있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은 걸 받아 누리죠. 그런데
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아닙니다. 힘든 일 감수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네.
국가 안에 그냥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 누릴 권리,
권리만
복지 혜택 그건 받아 누려요. 안에 있는 형태야.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국심을 가지고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 이런 걸 안 하면 그건 안에만 있지 때문에라고 하는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권리만 있지 의문은 없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자, 바울이 제시한 사도직과 제자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스승하고 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는 말은 꼭 만 명이라고 하는 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승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딱 하나죠.
네.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스승하고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를 와. 나눌 수 있고 안 나누고.
스승은 피를 안 나누죠. 네. 그냥 나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혈육이죠.
네.
나를 낳았으니까.
네.
1만의 스승이 돼 헤아릴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스승들,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아버지로서 생각.
스승하고 아버지의 차이는 아까도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가르쳐주는 것하고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그 어떤 영향력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화면에 있는 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성장과 성숙에 도움을 주는 영적 스승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낳는 영적인 아버지는 그런 스승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말씀을 이제 우리 글로 표현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우리 마침내 이제 고린도전서 18강 이제 대미를 장식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보세요. 4장 16절 한번 다 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제 우리 맨 끝머리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파가 갈라져가 서로 다투고 교회가 찢어지게 됐어요.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도떼기 시장처럼 이 세상처럼 이렇게 된다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십자가 달신 예수께 돌아가라. 어떤 젖먹이 신자의 그 처지에서부터 벗어나라. 딱딱한 음식도 못 성숙한 신자가 되라. 세상적이고 인간적 육적인 방식대로는 안 된다. 신령한 눈을 떠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맨 끝머리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사람 되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추천 씨 그 자녀들에게 그렇죠. 제발 좀 아버지 좀 본받아, 나 좀 본받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감이 없어요.
많이 작으시네요.
너무 겸손하세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바깥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하고 가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점잔을 떨다가도 집에 오면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바깥에서 아주 조신하고 아주 점잖고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집에 오면 똑같으면 제발 아빠 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거는 내 인격을 본받으라. 제발 내 신앙 좀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열심과 노력.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애정?
그런 이야기죠. 네. 여기 미메타이라고 하는 말을 이 본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본받는 사람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닮으려 그토록 예수는 그걸 본받으라는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십자가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자세를 본받으라. 예수 본받으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 바울이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이 중심이죠.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완벽한 네. 존재는 아니에요. 나를 본받는 자들 되라는 얘기는 내 어떤 인격이나 어떤 내 개성이나 이런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살고 있다. 그분을 닮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아니, 진짜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왜 바울을 본받지? 사실 그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바울을 영웅화하고 그렇죠. 또 바울을 또 중심으로는 추종 세력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복음 전도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뜻도 있겠지만 자신이 그토록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다. 예수 본받기에 모델로서의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이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금 박인영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안 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내가 제일 아볼로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나 같은 사람 되라 이렇게 되면 바울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신이 다 무너지게 돼.
그렇죠. 네.
바울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본받을 이렇게 예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으시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자 마침내 우리 고린도전서를 18번 이제 강의를 해서 오늘 다 마치게 됐네. 참 어렵죠.
에이.
바울 서신은 네. 저 혀를 내두를 만큼 참 어려워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아니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16장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주석서가 세계적 석학이 1000페이지짜리를 쓰는 거예요. 와. 똑같은 말 하지 않고. 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대석학인지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우리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야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구나.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침내 우리 18번 강의를 마치고 한번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지금까지 18번 강의를 들으면서 뭘 배웠는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네.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다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누구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고린도 전서를 안 배운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구성을 달리 하셔가지고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고린도전서였나 라고 했는데 점점 알아가고 수업을 배우면서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썼던 이 글이 어떻게 현 시대에서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에 와 진짜 감동을 했어요.
맞아요. 가장 현대적인 서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린도교에서 벌어진 그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깜짝 놀랄 정도.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뒤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면서, 아, 고린도전서가 이런 거였구나. 사실 오늘 마지막이라는데 괜히 좀 더 가보고 싶다.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오장육장 다시 한번 돌아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을 절실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공부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고 또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 없는 편지까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했으면 그럴까요?
네.
가장 문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은혜도 많이 받은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재호 학생.
아니 목사님께서 사장을 제일 마지막 장으로 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뭔가 제일 읽었던 그 장과 구절 중에 가장 센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언어적으로도.
맞아요.
네, 막
뭐 이 세상에 쓰레기 같고 뭐 동물들의 찌꺼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어떤 바울의 마음이 딱 전해져가지고 제일 마지막 장을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아 좋아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이 친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고린도전서를 쓴다. 그게 오늘 1, 2, 3, 4장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강준 학생.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가지 단어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고린도인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저희나 지금 다를 바가 없는데요.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랑 결국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교회론이라는 그 곧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죠. 자, 이게 18번 강의 참 어려운 강의를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증거궤를 만들 때 사용한 나무는 무엇인가요? 1번 감람나무, 2번 백향목, 3번 조각목.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